사도행전 27번째 고린도 타락의 도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 브란트라는 목사님은 간첩죄로 공산당에게 체포돼서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쓰여져 있는지 아는가? 이 목사님은 이제 몸이 약해져서 눈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물거리는 눈으로 성경 몇 번에 있는지 세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매일 한 번씩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365번인데 왜 366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힌트 하나 드릴까요? 금년의 2월 마지막 날이 며칠입니까? 네, 29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6년에는 366일이 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너희를 하루라도 두려움에 빠진 날이 없게 충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목사님 그 말씀을 듣더니 마음에 아주 기쁨이 넘치는데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더니 아,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를 업어서 자유세계로 탈출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자, 두려움. 누구에게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아주 장기 체류를 하게 되는데 동기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린도로 오는데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로 아테네에서 50마일 정도 떨어진 항구, 상업과 무역의 도시입니다. 자, 고린도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당시 인구가 일반 시민이 한 30만 명, 노예가 46만 명, 모두 76만 명의 당시 아주 대도시입니다. 해상교통의 중심지라고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지만은 뭐 반 이상이 노예고 그 다음에 이 빈부의 차이가 극심한 도시. 말하자면 오늘날의 대도시의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5%가 95%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테네가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라면은 고린도는 세상 모든 면으로 타락한 도시. 당시 고린도 사람이라는 대명사는 성적으로 방종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생겼는데 고린시아 제사에 방종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동사로 사용할 정도로 이제 아주 타락한 도시입니다. 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데 신전을 비롯해서 각종 신전에 무려 1,000명 이상의 종교 창녀들이 있던 아주 성적 타락의 극치의 도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를 보면은 고린도 사람들의 성모랄이 어떠했는지 잘 말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세요.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하는 사람이나 참 다양합니다. 도둑이나 탐욕하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더러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각양각색의 타락한 성윤리관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고 죄의식이 없어지니까 좀처럼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장관을 새로 뽑으면 이제 청문회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장관들이 나왔다가 청문회에서 떨어져요. 조금씩 다 비리를 저지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렇게 자기한테 흠이 있는 줄 알면서 왜 나왔을까요? 관행이니까 남들 다 하는 거니까 죄가 아니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 떨어집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신다는 말씀이 이게 회개는 하나님과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순결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근데 교회가 순결을 잃게 되면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도들이 순결함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걸 막으시고 이 유럽으로 보내신 데는 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 아테네에서는 세상의 철학과 싸우게 하시고 오늘 고린도에서는 이 방탕한 문화를 회개시키고 순결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AD 49년경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는 이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사이에 아주 갈등이 격화되니까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보기에 아주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다 쫓아냅니다. 이때 아굴라 부부도 추방돼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이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이제 우연히 만나게 돼서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또 이 사람들이 천막 만드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다가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바울만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2차 여행의 끝이 납니다. 그리고 곧이어 에베소에서 3차 여행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브란노 소원이라는 그 선교센터, 일종의 신학교입니다. 만들고 2년 동안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었는데 고린도교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교회 설립자인 바울에게 이 교회에 있는 이 많은 문제점을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AD 51년경에 이제 아굴라 집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이 편지를 쓴 것은 한 55년도 경이니까 교회를 세운 지 한 4년 정도 지난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를 같이 살펴보면은 교회 설립자인 바울의 아주 사도권까지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모든 문제점을 다 가진 교회지만은 그중에 특히 성윤리에 관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면한 문제가 과연 이들에게 어떻게 경건한 윤리를 가르쳐서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이 이 당시에 사회를 지배하고 거기에 또 성모랄까지 무너진 고린도.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오늘날 우리 세상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타락한 세상 따르지 말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바울의 충고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바울의 아주 애틋한 마음과 그리고 또 고면의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 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답을 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됐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는 모두 네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처음하고 세 번째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만 이제 전해지는데 전서는 16장, 후서는 13장, 합이 29장, 참 많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없어진 것 두 번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몇 페이지가 될까요? 이 편지에 거진 전부 다 문제가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까? 3절에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생업이 같다고 하는데 가죽 제품을 다루고 가죽 제품을 다루고 천막을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나 전도사의 사역을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라고 부르게 된 유래가 됩니다. 바울의 고향 다수에서는 염소털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염소털 네, 천막 만드는 재료고 또 바울의 부모는 다수에서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바울도 어릴 때부터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익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 자식으로 하여금 도둑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기술을 가르치는 그 중요시였는데 당시 타민족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네, 기술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아굴라 부부,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들은 로마로 돌아가 있었는데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들을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동역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께 헌신된 부부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우리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교회, 저희와 같이 세상교회를 같이 헌신하는 여러분 다 동역자입니다.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 세상적인 직업과 하나님의 사역을 동시에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진 복음 전도자. 이분들은 주님이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직업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세상교회도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고 또 많이 배출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이건 본업이 아니에요. 이건 부업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본업은 이건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부르심이 있는 선교자인데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한편 선교자,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바빠요. 두 가지를 하려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와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그리고 참 보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18장 5절입니다. 실라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 그리스도임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라와 디모데 가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돌아오는데 바울이 양육한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바울과 다시 합류하고 또 아굴라 부부라는 새로운 동역자까지 얻게 되니까 얼마나 바울이 든든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헌금까지 받아가져왔으니 재정적으로 도움까지 얻었으니까 네 바울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자비량,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목회를 하는 걸 이제 자비량 선교라고 그러는데 그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교인들이 주는 선교비를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 전도자의 목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는 일을 쉬면서 또 말씀에만 전념하는 게 더 중요한 이유가 사실 이들도 사람이라 평소에 험한 노동을 하면은 그만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자 18장 6절에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그랬지만은 이곳에서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 심지어 회당까지 안 됩니다. 자, 이런 일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복된 일이지만은 이번에는 속이만 이상한 것 같아요. 이방인으로 가겠다는 바울의 태도가 아주 단호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의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는 책임이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이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실 때 한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악한 사람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가 그 사악함이나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는 자기 재련에 죽게 될 것이고 너는 목숨을 구할 것이다. 아, 이거 무슨 말씀이네요. 전도자가 전도를 게을러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런 말씀 같은데. 자,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회당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데 이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마을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아도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은 네,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이집트 총무로 만든 이유가 요셉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요셉 출세시키려고? 아니죠. 요셉 한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게 아니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당시에 온 세상을 그 기근에서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의 어려움을 보살피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에게도 예수를 믿게 함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태여 잘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당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당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미워하겠습니까? 근데 뭐 어쩔 수는 없고 기회만 오기를 기다리는데 18장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일제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 자, 바울이 고린도에 온 지 1년이 채 못 돼서 이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하는데 여러분 갈리오는 그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입니다. 이 델파라는 그 비문이 있는데 여기 의하면 총독 부임 일자가 7월 1일 51년 혹은 1년 뒤인 7월 1일 52년 이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아주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니까 들고 일어납니다. 이제 신임 총독이 여기 형편을 실정을 잘 모르는 동안에 네, 일을 벌리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고 있다고 고소하지만은 이 일은 오히려 아주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총독이 기독교를 유대교와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유대교의 내적 분쟁에는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네, 여러분, 이 판결이 다른 지방에서도 선례가 되는데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독립적인 종교 활동을 보장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도 덩달아 네, 유대교의 일부니까 자유스러운 종교활동을 보장받게 되는 선례가 되는 바람에 아주 기독교에서 많은 특권이 주어집니다. 황제 숭배의 의미에서 면제되고 안식일은 준세도 되고 군 복무에도 면제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데 유태인들이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법정을 나오자마자 이 회당장 소수대들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2차 여행의 끝인데 2차 여행의 기간이 이제 AD 50년에서 52년 한 2년 반 정도 걸린 여정입니다. 자, 이 흥미로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오래 체조하지 않았지만은 18장 11절에 보면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에서만 유독 오래 체류하게 되었을까요? 네, 오늘의 이제 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18장 9절에서 10절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 네, 오늘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바울은 man of grace and greed, 그러니까 은혜와 근성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도 두려움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유가 사탄 마귀가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 같은 영적인 사람이 이 고린도 같은 타락의 그 극치의 그 분위기에서 숨을 쉬고 살기가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사람이 참 주위 환경에 영향을 참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환상과 꿈하고 어떻게 달라요? 꿈은 내가 꾸는 거고, 환상은 내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고,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뭐 차이점이, 꿈은 자다가 꾸는 거고, 환상은 자다가 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상이 꿈보다 훨씬 리얼리스틱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환상을 경험들 해보시겠지만, 꿈하고는 달라요. 꿈은 깨고 나면은, 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 어쩐가, 이제 좀 그럴 때도 있지만은, 환상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거나 그렇지 않은 꿈으로 주시지만은,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너무나 그 사람한테 확실하게 얘기할 때 환상을 주십니다. 바울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 묻혀서.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숨쉬기가 어떤 때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너무 그 분위기가 참 답답하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두려워 말라. 둘째,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죽었고 이제 그 모세의 권위를 다 이제 물려받아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하고 9절을 제가 이제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꿈도 아니고 환상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셋째,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하시는 이유.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돌봐야 줄 사람, 구원해 줄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아주 그 나쁜 그 명성을 얻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살게 된 게 뭐 자기 죄 때문에 살게 됐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살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참 무슨 이유로 고린도에 살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냥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중에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구원받을 백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타락한 환경에서 맨날 옆집에서 그냥 그 난리치는 거나 보고 사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식들이 보기에. 근데 이 중에서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바울아, 너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장기철회 하면서 이 사람들 다 구원하네. 이 사람들 내 백성이야. 그래서 1년을 깨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366번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약해지면은 두려움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목사든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 마음의 담대함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don't worry. 이 worry의 원뜻에는 목을 졸라 죽인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염려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마음을 갈래갈래 찢어 놓는다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두려움, 걱정, 근심 이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의 숨통을 조여 죽게 하는 것 사탄의 아주 강력한 육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우리 예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이에요.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언정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겠나 하겠느냐? 여러분,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보세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 두렵죠. 또 지금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꼭 일어날 것 같은 아주 그 불안한 그 불안감들, 예,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은 이 경주에 비유하는데 이 어떤 분의 말씀이 이래요. 삶에서 아무 문제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미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딱 단 한 군데 있는데 어딜까요? 천국. 네, 정답을 맞췄습니다. 제가 지금 두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정답 하나를 맞췄습니다. 네,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구나. 공동묘지. 두려움은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자기 삶이 온통 두려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근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쉽게 극복하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찬양하세요. 여러분, 찬양만이 마귀를 쫓아내는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을까요? 천국 가서? 천국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짧은 기간 동안에만 있어요, 이게. 아무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그 짧은 동안에 있는 그때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특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특권을 왜 놓칩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싸우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찬양하는 것,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응?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네.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3월달 성경 구절 아시죠? 시편 31장 24절. 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외십시오. 이건 외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환상 중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는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근심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합니다.